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착한 자의 으뜸이다. 하지만 일단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손무는 자신의 병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는 많은 물자와 인력이 낭비되니 정치적 외교로서 굴복시키는 게 으뜸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겨서 전쟁으로 피해보는 백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손무의 마음, 모든 높으신 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뭐 높으신 분들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새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이거 어떻게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지?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지혜는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어디서 배우죠?
가정에서 배워야죠.
가정에서. 막막하네요.
부부가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가 어머니 네. 아버지가 맨날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면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러네요.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대화하고 싸우지 않고도 서로를 설득하는 방법을 안다면 자식들은 아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냥 더는 깊게 얘기 안 하고 감사합니다. 네.
아니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권진영 씨 보면 그 가정교육이 참 잘된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 아시잖아요. 선비병.
좋으신 분.
네, 선비아리를 하고 있어요.
좋은 남자 네. 컴플렉스.
네네 맞습니다.
자, 고전일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EBS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둘러보시고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세요.
네, 오늘 여러분이 참여하실 문자와 반디 사연 주제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주제는 도망치고 싶은 순간입니다. 도망치고
지금
싶은
이 순간. 네, 도망치고 싶은 순간.
있었어요?
있었어요.
언제?
DNA에 욱이 있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건데 자꾸 욱하게 되다가 3분 후에 너무 창피해. 그거 뭔지 아세요?
알아야 돼. 근데 3분이면 짧은 거예요.
3분 후에 금방 반성을 해요.
그거
저는.
한 3일 뒤에 반성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네. 욱은 정말 해서는 안 돼. 나중에 창피하단 말이에요. 네, 선배님은 그래요. 없으시죠?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나.
왜 없겠어요? 네, 저도 있어요.
언제인지 질문해도 되나요?
저는 이제 욱이 아니라
네.
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욱을 거꾸로 글자를 거꾸로 하면은
네.
농이 되잖아요.
농.
또 농을 너무 심하게 했다가 또
아, 또 농을 개그로 했는데 또 다큐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농이 또 롱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근데 살짝 고까지 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정색하시고 뭐 이러면은 도망치고 싶죠.
맞아. 그래도 진짜 창피하고 그래요. 네. 여러분은 도망치고 싶은 순간 과연 언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와 반디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최고의 사연 뽑아서 역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퀴즈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춘추시대 오나라 출신의 천재 병법가이자 전략가인 손무가 지은 대표적인 병법서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손자병법, 2번 손녀병법.
재밌는데 오랜만에 빵 터졌어. 손녀병법에서.
그 예문을 주시는 분, 이 예문을 네. 주시는 분이 우리 김희영 작가님인데
네.
이분이 굉장히 그 개그감이 있어요. 개그 좋아, 감각이 이런 걸, 있어요.
이런 걸 잘 짜셔요. 네. 네. 손자병법, 2번 손녀병법. 오늘 방송 잘 들으시면 정답 아실 수 있고요. 50원 유료 문자입니다. 샵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많이 많이 보내드릴 거예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오나라 이야기입니다.
네.
춘추시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이 오나라와 월나라가 슬슬 세력이 커졌어요.
네네.
다 양쯔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있는 나라들이었거든요. 네. 오나라, 월나라. 자, 그런데 이제 오나라 왕 합녀는 초나라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녀에게는 고민이 있어요.
네, 무슨 고민이요?
합녀의 두 신하는 오자서와 백비인데 대표적인 신하인데
네.
둘 다 초나라 출신이에요. 초나라에서 모함을 받아서 이제 원수를 지고 오나라에 와 있으니까 합녀의 마음이 찜찜합니다. 그들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나를 지극히 섬길 따릅니다. 만일 원수만 갚고 나면은 지금처럼 우리 오나라를 위해서 힘쓰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왕의 마음을 오자서가 짐작을 하고 한 사람을 천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손무예요. 손무.
손무.
바로 손무의 병법 13편을 저술했죠. 그래서 이제 자자는 선생님 자자인데 손자 병법이라는 것이 아직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네.
정말 귀신도 측량하지 못할 정도의 전략가입니다. 천지의 비밀과 그 묘리를 아는 사람. 정말 필요한 인재가 아닐까요? 그 부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오왕 합녀가 오자서를 돌아보고 말한다.
이 병법은 참으로 하늘과 땅을 꿰뚫는 재주라 하겠소. 그러나 과인의 나라는 크지 못하고 군사 또한 많지 않으니 어찌할꼬?
이 말을 듣고 손무가 대답한다.
신의 병법은 비단 병졸에게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군령만 지키면 부녀자라도 나아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선생의 말은 참으로 사정에 어둡소. 천하에 어찌 부녀자에게 무기를 주어 훈련을 시키는 자가 있으리요.
왕께서 신의 말이 사정에 어둡다면 청컨대 신에게 후궁 궁녀들을 훈련시키도록 해주십시오. 그래도 신의 군령대로 되지 않거든 그땐 여하한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오왕 합녀는 뜰 아래로 궁녀 300명을 불러 모으고 손무에게 군사 조련을 하도록 했다.
특별히 대왕의 총애하는 궁녀 두 사람만 선정해 주십시오. 우선 대장 두 사람을 세운 연우라야만 비로소 호령의 계통이 섭니다.
오왕 합녀는 평소 자기가 사랑하던 궁녀 둘을 앞으로 나오게 했다. 그 하나는 이름이 우희이며 또 하나는 좌희였다.
이들이 과인이 평소 사랑하는 궁녀라 가히 대장으로 삼을만 하겠소?
그 말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사란 먼저 호령을 엄격히 하고 나중에 상벌을 내림으로 비록 이 조련의 규모는 작지만 갖출 것은 갖춰야 합니다. 청컨대 집법할 사람 하나와 군리 두 사람을 세워 주로 장수의 호령과 말을 전하게 하고 고리 두 사람이 있어야 북을 치겠고 역사 몇 사람을 아장으로 삼아서 도끼와 칼과 창을 들려 단상에 늘어 세워야만 비로소 군사의 위엄이 섭니다.
오나라 중군 중에서 필요한 만큼 사람을 골라 쓰시오.
이에 손무는 궁녀들을 좌우 2대로 나누었다. 우희는 우대를 맡고 좌희는 좌대를 맡았다.
지금부터 군법에 대해서 말할 터이니 자세히 듣거라. 첫째는 행우에 혼란을 일으키지 말지며 둘째는 함부로 말하거나 떠들지 말지며 셋째는 일부러 약속을 어기지 말지니 특히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야 한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오고 때 다시 교장으로 집합하여라. 내일은 왕께서 친히 대오르사 너희들이 조련하는 걸 보실 것이다.
이튿날이었다. 궁녀 이대가 다 교장에 모였다. 각기 몸에 갑옷을 입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오른손에 칼을 잡고 왼손에 방패를 들고 있었다. 좌이와 우이도 갑옷과 투구로 몸을 단속하고 대장이 되어 양쪽에 섰다. 이윽고 손무가 장막 앞에 나아가 전유관에게 지시한다.
두 대장에게 황기 두 개를 나눠줘 전도가 되게 하라. 그리고 나머지 궁녀들은 두 대장의 뒤를 따르게 하라. 다섯 명으로 오를 삼고 열 명으로 총을 삼아 각기 뒤를 따라 계속 행진하되 북소리를 따라 진퇴하고 좌우로 선회하고 보조를 맞추게 하라.
전유관이 돌아서서 궁녀 이대에게 분부한다.
곧 명령을 내릴 테니 모두 꿇어 엎드려서 들어라. 첫 번째 북소리가 울리거든 양대는 다 같이 일제히 일어나라. 두 번째 북소리가 울리거든 좌대는 오른쪽으로 돌아서서 행진하고 우대는 왼쪽으로 돌아서서 행진하라. 세 번째 북소리가 울리거든 각기 칼을 들어 싸우는 태세를 취하라. 그리고 금이 울리거든 본래 자세로 돌아가 물러서라.
전유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궁녀들은 모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킬킬대며 웃었다. 고리가 손모에게 아뢰고 첫 번째 북을 울렸다. 그러나 궁녀들 중엔 혹 일어서는 자도 있고 그냥 앉아있는 자들도 있어 그야말로 뒤죽박죽이었다.
명령대로 거행하지 않으니 명령이 분명치 못한 때문인지 이는 장군의 죄로다. 군리는 한 번 더 명령을 내리고 고리도 다시 북을 쳐라.
명령이 되풀이되고 다시 북소리가 울렸다. 그제서야 궁녀들은 모두 일어섰다. 그러나 비스듬히 서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로 몸을 기대고 서서 여전히 킬킬거리며 웃는다. 손무의 두 눈이 무섭게 치켜 올라가며 머리카락과 수염이 꼿꼿이 일어선다.
집법관은 어디 있느냐?
집법관이 급한 걸음으로 손무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명령을 내려도 거행하지 않으면 이는 장수의 죄다. 그러나 세 번씩 명령을 내려도 거행하지 않으니 이는 사졸들의 죄다. 군법은 이런 죄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마땅히 참해야 합니다.
모든 사조를 다 참하기란 어려운 노릇이다. 그러니 이 죄는 두 대장에게 있다. 즉시 두 대장을 참하여라.
좌우에 들어선 아장들은 손무의 위엄에 눌려 감히 명령을 어길 수 없었다. 아장들은 즉시 좌희, 우희 두 대장을 끌어내어 결박했다. 이때 오왕 함녀는 망운대에서 손무가 궁녀들을 조련시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좌희와 우희가 결박을 당하지 않는가. 오왕 함녀가 백비를 보냈다.
급히 가서 나의 분부대로 두 궁녀를 구출하여라.
백비가 나는 듯이 말을 달려 손무에게 오왕의 명령을 전한다.
과인은 이미 장군의 높은 용병 솜씨를 알았다. 그러나 좌희와 우희는 특히 과인을 모시는 궁녀이며 과인도 그들을 총애하는 바라. 청컨대 장군은 두 궁녀를 용서하라.
그대는 왕께 가서 내 말을 전하오. 자고로 군중엔 장난삼아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신은 이미 왕의 명령을 받고 장군이 된 몸입니다. 장군이 군중에 있을 땐 임금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만일 임금의 명령대로 죄 있는 자를 용서한다면 많은 군사를 어찌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서 즉시 아장들에게 호령한다.
속히 두 대장의 몸을 참하여라!
아장들은 칼을 번쩍 들어 좌위와 우위를 참했다. 이대의 궁녀들은 새파랗게 질려 감히 손무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손무는 궁녀들 중에서 새로 대자 둘을 선출해서 세웠다. 그리고 다시 명령을 내리고 북을 치도록 했다. 북소리가 한 번 울리자 궁녀들은 일제히 기립하고 줄로 그은 듯이 정렬했다. 두 번째 북소리가 울리자 우대는 좌행하고 좌대는 우행하는데 추호도 혼란이 없었다. 세 번째 북소리가 울리자 궁녀들은 칼을 높이 들고 전투태세를 취했다. 이윽고 금이 울리자 궁녀들은 돌아서서 물러가 대열을 정돈했다. 그 좌우 진퇴와 선의 왕래하는 것이 다 법에 들어맞았다. 교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침 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손무가 집법관에게 분부한다.
너는 대왕께 가서 내 말을 아뢰어라. 이제 병사가 다 조련되었으니 왕께서 친히 행차하사 사열하십시오. 비록 끓는 물과 불구덩이 속이라도 나아갈 뿐 물러서는 군사는 없을 것입니다.
오, 분위기 살벌해요. 오, 무서워.
참 융통성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서 다시 배워야 돼. 융통성이 너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름도 봐요.
네.
가장 아끼는 궁녀, 오왕 함녀가 가장 아끼는 궁녀 두 명의 이름이 좌희하고 우희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한 사람은 오른쪽에 앉고 한 사람은 왼쪽에 앉으니까 왕이 술을 마실 때.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그래서 그냥 좌희 우희야.
좌희우희야. 이러면서. 나중에 저도 강아지 사면 좌희우희라고 한번 짓고 싶네요.
아니 그때는 그렇게 저 이제 좌견 우견.
네네네.
어쨌든 이 궁녀들이 처음에 군사 훈련 시킨다고 했을 때 요걸 네. 이제 농담으로 다 받아들인 거죠. 농으로.
그렇죠.
그래서 킬킬거리면서 웃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랬는데.
우리를 뭐 훈련시키겠다고?
우리를 어떻게.
저 사람은 누구야?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베란가?
명령 불복종으로 그 최고의 궁녀들이 참해지는 것을 보고 정신을 딱 차린 거죠.
바짝 들겠는데.
말 한마디에 딱딱 맞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봐주는 게 없었어요.
봐주는 거 없어요. 뭐 네.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군대에.
그러게요.
지금으로 쳐도. 네. 그래서 자신의 병법으로 부녀자들도 나가서 싸울 수 있다는 걸 정말 증명해 보였죠.
손자병법에 나오는 명언. 자 적으세요 여러분. 저도 적겠습니다. 용감한 장수 아래 약한 병사는 아하, 없다에 관한 그렇죠. 얘기예요 이게.
전쟁에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일화죠.
네.
뭐 어디 있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뭐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
네.
정말 용감한 장수. 전쟁으로 치면 용감한 장수, 지혜로운 장수니까.
네.
히딩크 밑에 저 못 싸우는 축구 선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옛날에 왜 그런 개그가 있었어요.
뭐요?
히딩크 감독님이 이렇게 막 지시하고 우리가 골 넣으면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시골에 사시는 할머님께서
네.
아니 왜 우리나라가 골을 넣는데 왜 좋아요? 왜 외국 사람이 좋아하는 겨? 그러니까 아 엄마 우리나라 감독이야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아니 겉보기엔 꼭 외국 사람 같은데. 할머니의 그 실화 너무 살아있는 개그 아닙니까? 겉보기는 참 외국 사람 같은데. 네. 어쨌든 저는 손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선배님.
손모는 누구인가? 손모는 네. 오나라 출신의 유명한 천재적인 병법가입니다. 준추 시대뿐 아니라 중국사 전체를 통틀어서
네.
최고로 손꼽히는 명전략가이자 군사가이죠. 오자서가 천거해서 이제 오왕 함녀의 군사로 기용된 후에 군기를 엄정하게 다스려서 오군을 최정예 부대로 정련을 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이 오왕 함녀의 목소리를 뭐 이렇게 왕의 권위보다는 약간 그 비꼬는 듯한 목소리를 했는데
네.
왜냐하면 이 오왕 함녀가 나중에는 오자서를 배신을 해요.
아.
왕이 신하를 배신한다는 것이 좀 웃기지만 오자서가 계속 간언을 하고 충신으로 남아있는데 네. 말을 잘 안 들어요.
아 그렇군요.
예, 월나라에서 보낸 서씨한테 넘어가서
오.
그리고 자기 신하들을 다 내치죠. 죽이고
그렇구나.
칼을 내려서 자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인물을 장경 5회의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려움은 나눌 수 있어도 즐거움은 나누지 못하는 인물이거든요. 이 네. 오왕 함녀가.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고 기원전 506년에 손모 오자서를 양쪽에 거느린 오왕 함녀는 초나라를 침공해서 신출귀몰한 전술과 작전으로 대승을 거둡니다. 이 손무의 작전으로요.
네네.
초나라의 도성을 점령하고 완전히 망국을 시키기 직전에 이때 또 오나라에 내란이 일어나요.
아.
이 함녀의 동생이 먼저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서 자기가 왕이다 뭐 이런 짓을 또 해요.
네.
그래서 부득이 회군을 해서 돌아왔죠.
오.
어쨌든 대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함녀가 벼슬고 막 많은 선물을 내립니다. 이 손모에게. 근데 그걸 다 사회에 기부하고.
진짜.
월드비전 뭐 이런 데 다 기부하고 우와. 산속으로 들어가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병법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사의 흥망까지도 통달했다라고 칭송이 되죠.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지금 열국지도 읽어야 되는데 손자병법 이 그쵸, 책도 그쵸.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손모가 쓴 건데 이 책이 아직까지 내려오거든요.
네.
역대 병가의 최고 경전으로 내려오는 뭐 1편 시계부터 뭐 13편 용간까지 총 13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날까지도
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 군사 전략 사상의 진술을 담은 책으로 널리 애독되고 있죠.
그렇군요. 군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다들 좀 한 번씩 읽어보셨겠죠?
군뿐만 아니라 네. 이 이론은 현대의 치열한 경쟁 구도하에서 경영, 경제, 처세, 뭐 자기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해요. 실제로 손모는 손자병법에서 적을 속이는 심리전, 주변 지형을 이용하는 방법,
네.
장수의 마음가짐, 그리고 전쟁과 정치의 관계 등등에 대해서 전쟁과 또 경제가 어떨 때 전쟁을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 이제 손자병법 중에 아는 거 있습니다.
뭔가요?
36개 줄행랑.
아, 36개 줄행랑.
근데 왜 도망치는 걸 왜 36개라고 부르는 거죠?
손자병법에 손자가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전략상 후퇴할 필요도 있다. 이 얘기가 이제
전략상 후퇴할 때도 있어야 된다.
줄행랑이라는 얘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또 아는 거.
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야, 유명한 말이죠.
그렇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네. 이런 처세술들이 다 손자병법에서 손무가 한 얘기인데 또 손자병법에 나오는 유명한 네. 얘기가 또 있어요.
어떤 얘기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기고 나서 싸워라.
그게 무슨 말이야, 베란가?
무슨 말이냐면요. 네. 내가 상대방하고 전쟁을 해서 싸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상대방의 약점이 뭔지, 상대방의 군량미는 어디 있는지, 상대방의 그 전투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네네.
군사의 수요는 무엇인지를 다 알고,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그런 말하고 비슷한데, 그러면 어디를 공략해서 어떻게 쳐들어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를 다 꼼꼼하게 미리 전략을 짜놓고 해놓은 다음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그렇네,
거니까.
그렇네요.
싸우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겨놓고 싸우라는
이겨놓고
거죠.
싸워라. 아,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 왜 옛날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배운 그 영린이라는 게 떠오르는데요.
이제 문자를 쓰네요.
영린.
네, 문자를 쓰시는 개그맨.
다 모으는 거예요. 영린을 다 모아가지고 어느 부분을 쳤을 때 얘가 화가 나고 어느 부분을 했을 때 괜찮은지 그런 걸 다 전략을 짜야 돼.
권진영 씨 뭐.
권진영이에요.
지금 이제 고전일기 6개월 만에
네.
한비자의 영린을 인용하는 수준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손자병법도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자 반디 사연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정경희 님은 저는 매 순간 탈출하고 싶어요. 세 명의 아이들이 번갈아가며 사고 칠 때.
아우, 정말 그렇겠네요. 저희 언니도 아기들 키우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애국자시네요.
네, 힘내시고요. 네. 그리고 김나라 님, 제가 살면서 도망가고 싶었을 때는 지금 신랑이랑 연애할 때 생긴 일인데요. 제가 방귀를 참다 참다 못 참고 나올 것 같아서 헛기침을 마구 했는데 귀여운 제 방귀 소리는 숨길 수 있었지만 야릇한 향기를 숨길 수 없어서 들통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쥐구멍이라도 도망가버리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네. 자, 네. 김석환님은 도망치고 싶은 순간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이 우리 동네에 가정방문 왔을 때 집에 오기 전에 부끄러워서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럴 때 있죠. 왜 집이 좀 가난하거나 좀 네네. 이럴 때.
맞습니다.
이해됩니다. 네.
네. 그리고 현혜자님, 명절이 다가오면 도망치고 싶답니다. 혼자서 차례상을 준비해야 하거든요. 흐흐 하셨습니다.
고생하시겠네요. 강수지님은 오늘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었어요. 아침에 변기가 막혀서 해결하려고 검색하며 애쓰는데 여동생이 왜 안 나오냐면 노크를. 아니 그럼 화장실 앉으셔서 지금 검색하신 거예요?
했네.
네, 많이 쓰셨네요.
피트병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놓고 고무장갑 끼시고 도어번 이렇게 하시면 뚫립니다. 네, 그리고 김윤희님, 쌩얼로 아는 분 만났을 때 좀 커버력 있게 바르고 나올 걸 하는 후에 들며 도망가고 싶었지요.
조미선님, 아이들에게 화낼 일도 아닌데 화를 낼 때 머리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해도 계속 자존심 상할 말을 하고 나서야 내 자신에게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미선님, 도망가고 싶을 때 아이들이 마트에서 이것저것 사달라고 할 때 사주지 못하는 마음이 아프지만 축지법 써서 도망가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 사연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로 다시 넘어갈게요. 손무의 뛰어난 지략으로 충성스런 신하 오자서와 함께 오나라는 나가는 전쟁마다 족족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나라의 사기가 얼마나 하늘을 찌르겠어요.
네.
그럴 때일수록 오왕은 겸허하게 품위를 잃지 말아야 할 텐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함녀라는 인물이 문제가 있어요. 아주 잘 나갈 때 이때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일까요?
오왕 함녀에게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승옥이었다. 언젠가 내궁에서 잔치가 있었다. 잔치가 한창일 때 포인이 큰 생선찜을 바쳤다. 오왕은 생선찜을 반쯤 먹다가 배가 불러서 나머지를 딸 승옥에게 보냈다. 원래 성미가 까다로운 만큼 결백한 승옥은 먹다 남은 생선찜을 보고 화를 냈다.
왕이 먹다 남은 고기를 보내어 나를 이렇듯 모욕하시는구나.
때 살아서 무엇하리요?
승옥은 방문을 닫아건 채 목을 메고 자살했다. 오왕 함녀는 딸을 잃고 매우 슬퍼했다.
승옥은 평소 내가 애지중지하던 딸인 만큼 성대의 염을 알아. 그리고 서쪽 창문 밖에다 땅을 크게 파서 호수를 만들어라.
오늘날 세상에서 여분호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그 호수다.
문석을 잘라 너를 만들고 호수가 보이는 창문 밖에다 승옥을 장사 지내주어라.
장사를 지낼 때 부고에 있는 보물 반을 함께 묻어주었는데 그 중엔 황금으로 만든 가마솥과 옥으로 만든 술잔과 은으로 만든 술병과 구슬로 만든 의복 등도 들어있었다. 또 명검으로 이름난 반영이란 칼도 함께 묻어주었다. 그리고 오왕 함녀는 군사들을 시켜 길들인 백학을 시장에 내다가 춤추게 했다.
모든 백성은 누구나 나와서 학이 춤추는 모습을 마음대로 구경하오.
백성들이 시정으로 쏟아져 나와 길들인 백학이 춤추는 걸 보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에 군사들은 구경 나온 백성들을 꿰어 굴문으로 들여보냈다. 그 굴문에는 이미 모든 장치가 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승옥의 무덤안을 구경시켜주겠소.
백학이 춤추는 걸 구경 나왔던 남녀노소들은 앞을 다투어 그 굴문 속으로 들어갔다. 백성들이 다 들어가자 군사들은 굴문 위에 비끄러맨 줄을 칼로 끊었다. 그러자 남대없이 큰 문이 굴 입구를 막아버렸다. 군사들은 즉시 흙으로 그 굴을 묻어버렸다. 이날 생매장을 당한 남녀는 1만 명 이상이었다.
내 죽은 딸을 위해 1만 명을 순장했으니 승옥은 그다지 적막하지 않을 이로다.
오늘날도 옛 오나라 지방에선 초상이 나면 그 집 빈청이나 정자 위에 백학을 만들어 매달아두는 풍속이 있다. 이것이 다 그때부터 시작된 풍속이라고 한다. 한편 초나라 초소왕은 어느 날 밤 궁에서 자다가 문득 잠이 깼다. 그런데 베개 바로 곁에 무엇인가 한 가닥 싸늘한 것이 번쩍이고 있었다. 황망히 일어나 자세히 본즉 그것은 한자루 칼이었다. 이상히 생각한 초소왕은 날이 새자 칼을 잘 알아보는 풍호자란 사람을 불러들였다.
이 칼을 좀 보아라.
풍호자가 두 손으로 칼을 받아 살펴보더니 크게 놀란다.
대왕께서는 어디서 이 칼을 구하셨습니까?
과인이 지난밤에 자다가 깨어보니 이 칼이 베개 곁에 놓였더라. 과연 쓸만한 칼인지.
와, 이 칼은 잠로라는 보검입니다.
지난날에 오나라 명장 구야자라는 사람이 만든 칼입니다. 그 당시 월나라 왕이 구야자를 불러다가 칼 다섯 자루를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오왕 수몽이 이 소문을 듣고 그 다섯 자루의 칼을 욕심냈습니다. 이에 월왕이 칼 다섯 자루 중에서 세 자루를 오왕 수몽에게 바쳤습니다. 그 세 자루의 칼 이름을 말하자면 하나는 어장이란 비수며 하나는 반영이며 하나는 바로 이 잠로입니다. 어장은 전제가 오왕 요를 죽일 때 사용한 비수며 반영은 지난번에 오왕 함녀가 자기 딸 무덤에 넣어준 것이며 그 셋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잠로인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이 칼은 칼집에서 뽑으면 신령하고 허리에 차면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데 만일 이 칼을 가진 사람이 옳지 못한 짓을 하면 칼이 저절로 그 사람 곁을 떠난다고 하옵니다. 그러므로 이 칼이 있는 나라는 반드시 크게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오왕 함녀는 전왕 요를 죽이고 왕위에 섰으며 자기 딸 무덤에 1만 명을 생매장했으니 오나라 백성들의 슬픔과 원망이 늘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보검 잠로는 무도한 임금 곁을 떠나 유독한 왕께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초소왕은 기뻐하며 항상 그 칼을 허리에 차고 다니며 애지중지했다. 그는 널리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하늘이 내린 상서로운 징조라 여겼다. 한편 오왕 함녀는 명검 잠로를 잃고 각방으로 칼을 찾았다. 그러던 중 어떤 자가 와서 아뢰다.
그 칼은 초나라 왕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건 필시 내 좌우에 있는 놈들이 초왕의 뇌물을 받고서 내 칼을 훔쳐내 보낸 것이다.
이에 오왕 함녀는 자기를 모시는 좌우의 어진 신하 수십 명을 죽였다.
이 집 부녀가 다 정상이 아닌 게 맞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공주는 아버지가 생선 먹다가 남은 거 줬다고 자살을 하지 않나? 아버지는 그런 딸을 사람을 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순장을 하지 않나? 이거 뭐 해도 해도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주도 좀 아까 사실 오프닝에 가정교육 얘기가 나왔지만 가정교육 네. 잘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공주같이 컸죠?
너무 공주 같아. 네. 먹다 남으면 어때? 뒤집으면 또 새 거가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먹다 남은 걸 줬다고 그것도 무슨 남편이나 동생이 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먹다 준 걸 뭐 자존심 상한다고.
분해가지고.
좌석까지 해야지? 참 이상해. 이상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딸을 장례를 지를 때 딸이 외롭다고 만 명을 순장을 시키다니. 이건
생매장을. 아니 이거는 희대의 살인 아닌가요?
아니 그 거의 그렇죠.
참.
거의 그 불법이지만 합법인 왕의 권력 남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명검 잠노라는 게 합녀의 곁을 떠나서 초나라 왕한테 간 거죠. 이렇게 네네. 정치를 못하니까.
네. 이것도 뭐 갑자기 장르가 미스테리로 바뀌었거든요. 아무리 명검이라도 그렇지 칼이 어떻게 혼자서 이동을 하나요?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조금 그 픽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나라의 그 당시에 오나라 국민들이
네네.
어떤 원한을 갖고 있다가 이런 말을 퍼뜨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제철이 발달해서 명검이 네네.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다시 드리고 노래 듣고 다음 낭독으로 가죠.
네, 오늘의 퀴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시대 오나라 출신의 천재 병법가이자 전략가인 손무가 지은 대표적인 병법서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손자병법, 2번 손녀병법. 5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리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 사연도 계속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배경규의 감춰진 고독 듣고 올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함께 읽고 계신 작품은 풍목령의 동주열국지입니다.
자, 사연 좀 볼까요? 어우, 많은 분들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시댁에 친척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절을 하는데 세 번 했어요.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6459님.
그렇죠.
절 세 번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하고.
두 번
하고. 원래 한 번 하는 건 두 번인가 봐요.
네, 참.
네, 그리고 9940님.
급히 예의를 모르네요, 저희가.
그러니까. 급히 출근하느라 짝짝이 신발을 신고 나왔어요. 전철에 앉아있는데 사람들의 눈초리가 나를 향해 수군거릴 때 알았어요. 회사를 가고 있어서 내리지도 못하고. 근데
또 어떨 때는 그게 개성이에요.
그럼요.
일부러 그렇게 신는 신발도 있어요.
컨셉인 줄 알았을 거야, 네. 아마.
5774, 돈 없어서 모임 피할 때 도망가고 싶다.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3068님, 샤워하고 나온 우리 아내,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바라볼 때 도망가고 싶어요.
재밌네요.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이 정도는 그냥 15금 정도로 할게요.
네.
김지영님,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요. 외국 사람이 뭐 물어보려고 다가올 때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주눅 들어요.
맞아, 맞아. 이런 거 알아요, 저도. 괜히 주눅 들더라고요.
근데 외국 사람이 따와가지고. 네. 저 길 좀 물어보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그런 분 있어요. 저 막 도망가는데 저기요.
아, 저기요. 이리 오세요. 한국말 좀 해요.
왜 뭐 알아요? 프롬 이때 수원. 수원에서 왔다고. 진짜 그런 분 봤어요.
배현숙님이 아이들하고 치과 갔을 때요. 아이들은 의연하게 치료받고 나오는데 저는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창피해서 도망가고 싶어요.
맞아, 창피하셨네요. 그리고 이영찬님, 학생들이 한자 물어볼 때 도망치고 싶어요. 한자에 약해서 요즘 집에서 한자 공부해요. 하셨습니다.
2991님은 남편 잔소리 아주 심할 때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5261님, 눈 많이 내리는 날 납품 가야 할 때 도망가고 싶다고 그렇군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서요. 손무의 뛰어난 병법과 지략 그리고 충신 오자서가 있는 오나라는 초나라와의 전쟁에서 가뿐히 승리를 합니다. 이렇게 승리를 하고 나서 오자서는 일단 자신의 가문의 원수인 초나라를 쳤지만 분이 아직 덜 풀렸어요.
네.
그래서 왕에게 초나라의 종묘를 다 부셔버리자고 우와. 제안을 합니다.
오자서가 오왕 합녀에게 아뢰다.
이젠 초나라 종묘를 부숴버리십시오.
손무가 앞으로 나아가 아른다.
군사는 의로써 움직여야만 명분이 섭니다. 오늘날 우리가 초나라를 얻은 것은 지난날의 초평왕이 세자권을 내쫓고 자부를 데리고 살면서 간신을 등용하고 어진 신하를 죽이며 모든 나라 제후에게 횡포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초나라 도읍을 함몰했으니 마땅히 세자권의 아들 공자승을 초왕으로 세워 조소왕 대신 종묘를 지키게 하십시오. 그러면 초나라 백성들을 지난날에 억울하게 죽은 세자권을 동정하기 때문에 신앙을 진정으로 섬길 것이며 동시에 우리 오나라에 대해서도 깊이 감격하고 대대로 국물을 바칠 것입니다. 곧 대왕께서 초나라를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초나라를 얻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야만 명분과 실속을 겸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왕 함녀는 초나라를 아주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에서 끝내 손무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곧 초나라 종묘를 불살라버려라.
이리하여 초나라 종묘는 잿더미로 변했다. 당성공과 채소공은 오왕 함녀에게 하직하고 각기 본국으로 돌아갔다. 오왕 함녀는 다시 장화대에다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고 모든 신하와 함께 즐겼다. 악공들은 일제히 풍악을 올리고 신하들은 모두 즐거워했다. 그러나 오자서만은 통곡해 마지 않았다.
경은 어찌하여 함께 즐기지 않고 통곡하오?
대왕께서는 신에게 초평왕의 무덤을 파서 그 너를 열고 송장의 목을 참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신의 원한이 풀리겠습니다.
그간 경은 과인을 위해 많은 공을 세웠어. 내 어찌 썩은 시체 하나를 아끼어 경의 소원을 풀어주지 못하리요.
오자선은 초평왕의 무덤이 동문 밖 요대호에 있다는 말을 듣고 본부군을 거느리고 갔다. 그러나 동문 밖을 나가보니 넓은 평원엔 겨울 잡초만 우거졌고 호수는 아득해서 초평왕이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오자선은 사방으로 군사를 풀어 무덤을 찾았으나 결국 그 흔적조차 알아내지 못했다. 오자서가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통곡한다.
하늘이여! 하늘이여! 진정 제가 부친과 형님 원수를 못 갚게 하시나이까!
이때 한 노인이 오자서 앞에 와서 읍하고 묻는다.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조평왕의 무덤을 찾나이까?
조평왕은 세자를 내쫓고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살았으며 충신을 죽이고 간신을 신임했으며 나의 종족을 모조리 죽였소. 나는 그가 살았을 때 그 목을 끊지 못했으나 이제 마땅히 죽은 시체나마 참하여 지하에 계시는 부친과 형님의 원수를 갚아야겠소.
조평왕은 생전에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죽은 후에도 그 무덤을 파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거들랑 호수 속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장군께서 꼭 초평왕의 관을 찾을 생각이시거든 이 호수에 물을 퍼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은 곧 요대 위에 올라가서 손가락으로 호수 한쪽을 가리켰다. 오자선은 일단 잠수 잘하는 군사 하나를 호수 속으로 들여보냈다. 그 군사가 물속에 들어가서 본즉 요대 동쪽에 석관이 덩그랗게 놓여있었다. 이에 모든 군사는 가마니에 모래를 넣어 그 주변을 막고 물을 퍼냈다. 마침내 석관이 나타났다. 그 석관을 드러내는데 몹시 무거웠다. 뚜껑을 열어본즉 그 속엔 다만 의관과 정철 수백 근이 들어있었다.
이건 가짜입니다. 진짜 관은 그 밑을 더 파야 나올 것입니다.
군사들이 다시 그 밑을 파니 이윽고 석판이 나타났다. 그 석판을 드러내자 밑으로 층계가 나 있고 그 층계 밑에 널이 놓여 있었다. 오자선은 널을 부수고 송장만 끌어내오게 했다. 그 시체를 본즉 완연히 살아있는 초평왕이었다. 널 속을 수은으로 채워 시체를 담가두었기 때문에 피부 하나 상한 곳이 없었다. 오자선은 시체를 보자 가슴 속에서 원한이 하늘을 찌를 듯 치솟았다. 그는 구리새로 만든 구절편을 들어 초평왕의 시체를 300번이나 쳤다.
내 이놈! 생전에 이런 못된 눈을 가졌기 때문에 중신을 못 알아보고 간신을 믿어 나의 부친과 형님을 죽였으니 원통하고 원통하다!
오자서는 초평왕의 시체를 벌판에 버렸다. 오자서가 초평왕의 시체에 원풀이를 한 후 노인에게 묻는다.
그대는 초평왕이 묻힌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첫 번째 관 외에 또 다른 진짜 관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소?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석공입니다. 지난날 초평왕은 우리 석공 50여 명에게 그 무덤을 만들게 했죠. 그리고 이 비밀이 혹 세상에 누설되지 않을까 해서 무덤이 다 만들어지자 그 구덩이 속에서 모든 석공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나는 그럴 줄 미리 알고 무덤이 거의 만들어질 무렵에 달아나 겨우 살아났습니다. 이제 장군의 지극한 효성에 감격하여 일부러 와서 가르쳐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 원통이 죽은 50여 명의 원혼도 이제야 약간이나마 한을 풀었을 줄로 압니다.
오자선은 노인에게 많은 황금과 비단을 주어 보냈다. 와, 이것도 무시무시하네요. 호수에 물을 퍼내고 그 속에 있는 무덤을 파서 시체를 꺼내가지고 어우, 이거 뭐 상상만 해도 아우 후끈하네요. 너무
그런데
무서워가지고.
이제 이 오자서가 왜 이렇게 한을 품게 되는지 네. 왜 이렇게 원한을 갖게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네네.
원래 오자서는 초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오자서가 초나라에 살고 있었을 때 왕이 초평왕이라는 사람인데
초평왕.
자기 아들의 신부감으로 진나라에 가서 맹영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네.
그런데 그 여자가 천하절색이에요.
너무 이뻤구나.
너무 이뻐서 또 그걸 가로채.
아 진짜 가로채다 가로채다.
네, 근데 그 세자의 네. 스승이 바로 오자서의 아버지가 세자의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왕한테 간언을 하죠. 며느리를 대신 취하는 법은 이 세상 어디도 없습니다.
네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하고 간언하니까 이 초평왕이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오자서의 아버지를
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계속 간언을 하니까
네.
너희 아들 다 데리고 와 그래서 오자서의 형까지 같이 죽여요. 오자서 아버지하고 그때 오자서만 거기서 도망쳐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초평왕에게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하고 오나라로 가서 힘을 기르고 이제 왕을 설득하고
네네.
사실은 함녀도 오자서가 왕에 앉혔어요. 예,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도와줘서 그래서 이제 십몇 년 만에, 이십몇 년 만에 초나라를 들어왔는데, 결국 그 대상자인 초평왕은 죽고 무덤에 누워있단 말이에요.
오.
그래서 그 무덤을 찾고 파헤쳐서
네.
300번의 채찍질을 했다는 거. 네, 와,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이거
있습니다.
보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더니 남자가 한을 품으면 시체도 두 번 죽이는군요.
그리고 왕들이 왜 이러나 몰라요.
왜 이래
이상한
왕들이.
사람들 진짜.
참 이상하다 왕들. 네? 왕들이 참 못났어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워낙 혼란한 시대였으니까
네.
어떻게든 자신의 권력에 대한 탐욕을 내보이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물리쳐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겠죠.
네.
아마도 이렇게 혼란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공자, 맹자, 장자 등 많은 사상가들이 나오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춘추전국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걸 아주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야겠어요. 그때 태어났어 봐. 춤추는 학 구경시켜줘. 어디 어디 또 이렇게 뒤알봐가지고 진짜 학 구경시켜줘. 이러고 갔다가 순장당했을 수도 있고 석공으로 태어나서 비밀 무덤관 만들고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시도 때도 없이 전쟁도 있었으니까 어우 옛날이라고 뭐 별다를 건 없네요.
그렇습니다.
안전한 자, 세상은 없나 봐.
이렇게 해서 오자서 이야기 마무리 짓고요. 네. 임재범의 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듣고 나서 권진영의 고전 일기로 이어지겠습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1월 14일 화요일 제목 손자병법 간 좀 볼까? 아 오왕 함녀도 그렇고 초평왕도 그렇고 왕들이 죄다 찌질하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뭐 왕이 싸운 건가? 손문화, 오자서 같은 용맹스럽고 뛰어난 장수들이 훌륭했던 거지. 열국지도 그렇고 손자병법, 초안지 이런 고전... 이런 거 하면 재미없고 딱딱한 줄만 알았는데 열국지를 읽다 보니까 슬슬 나중에 손자병법도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한다. 읽다가 정 재미없다 싶으면 그때 덮으면 되니까 생각났을 때 책장이라도 한번 들춰봐야겠다. 가만히 있어봐. 손자병법까지 읽고 나면 처세술 이런 거 막 통달해가지고 인생 너무 잘 살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너무 나답지 않을 텐데 내가 봐도 내가 어색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앞서 나갔나? 하긴 책 한번 읽었다고 처세술에 통달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위인이게. 읽고 또 읽다 보면 그제서야 하나 둘씩 깨우쳐가는 게 있겠지. 아무튼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건 저 많이 발전했다는 거죠.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학기 전문 스쿨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낚싯대 명가 주식회사 용성에서 낚싯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D를 드리고요.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드립니다.
도서출판 숲에서 이번 주에 고전 동주 열국지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손모가 쓴 병법은 손자병법이죠.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이었습니다.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윤미숙, 박병수, 박규형 네. 그리고 문자로 4051님, 2810님, 3169님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홈피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오늘의 사연 이미선님. 도망가고 네. 싶을 때는 아이들이 마트에서 이것저것 사달라고 할 때 축지법 써서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축지법을 배워야겠어.
이미선님도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박병수님은 멀리 퍼스에서 보내주셨는데
우와,
퍼스. 야, 거기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네. 한글로 된 책 본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책 우와. 보내드립니다. 박규형님. 박규형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답은 1번 손자병법. 방학이어서 엄마랑 같이 듣는데 특히 고전읽기가 재밌어요. 우히히 웃음소리가 정말 웃겨. 한번 해주세요.
우히히 이거 말하는 거야? 그래 그래 고맙다.
자 그럼 마지막 곡으로 그룹 러브의 컬러스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전읽기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